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사로 신장 출신 위구르족 선수가 나선 데 대한 미국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6일 성명을 내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을 겨냥해 제기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단호히 반박한다고 항조했습니다. 장 대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 중 20명이 9개의 소수민족 출신이라며 위구르와 티베트인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 CNN 방송에 출연해 신장 출신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사로 나선 것은 중국이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6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중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을 결집했고 동쪽 방면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 태세를 보강하고 안심시켰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사태의 완화를 위해 7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스크바로 출발하기에 앞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외교적 그리고 억제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좋은 주유를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제스처는 없겠지만 실내 제스처와 장치를 구축하기에 앞서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멜버른에서 열리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 호주로 향합니다. 쿼드는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의 이번 호주 방문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영국, 호주 간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발족 이후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블링컨 장관의 호주 방문 일정을 공개하면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마리스페인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 그리고 스브라미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 등과 양자와 국제관계 우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쿼드 장관회의 의제로 해양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증진과 인도태평양 내 도발과 협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됩니다. 협상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은 7일 협상 재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측 협상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의 결심과 정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교관들도 앞서 지난달 28일 복원 협상이 중단된 직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정치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6개 나라는 지난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맺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우특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대니엘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부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관계자들이 4일 전화통화를 하고 영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니엘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일 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일본과 한국도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ll also addres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 North Korea issue and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4일 전화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내 가장 중요한 안보 도전들을 다룰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동맹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역내와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just underscore on the subject of the DPRK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will continue to
이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고 북한 정부와의 접촉을 거듭 시도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many times that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to achieve that end and to make
또한 최근 봤듯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관련 현안에 있어 강력한 삼각협력을 이끌었고 일본과 한국의 대화 상대와 빈번히 접촉했다며 이런 접촉이 북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성김 대표와 그의 일본, 한국 상대들 간 추가적인 대화를 통한 긴밀한 삼각공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you have seen recently, Special Representative on DPRK issues, Ambassador Sung Kim has led our robust trilateral
아울러 일본 한국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전적으로 철통 같다는 점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 문제 외에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도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등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7일에서 13일까지 호주, 피지, 하와이를 방문한다며 인도태평양 동맹들, 파트너들과 관여해 역내 평화, 회복력, 번영을 증진하고 협력관계가 성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12일 하와이에서 미한일 3자 장관회의를 주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21세기에 직면한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정의용 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하고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따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미한일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의 전화 협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일본과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의 추가 군사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장관이 통화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관계자들이 4일 전화통화를 하고 역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역내 안보,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 대표는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날 3국 전화협의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3국 국방당국자들은 지난달 13일에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북한 정권의 위협 행태만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북한 지도부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정권의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unlawful acts.
이어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이는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국제사회에 더욱 저항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정상화하며 역내 안정을 더욱 흔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는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결과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하도록 의무화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outcome that we should not accept. We urge all member states and particularly our fellow
미국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와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고 비이사국인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9개국을 대표해 북한 정권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is unlawful action in the strongest terms. The RBM
이어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017년 말 이후 북한 정권이 실시한 최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며 1월에 발사한 9발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사상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제재체제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향해선 불안정한 행태를 멈추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all for the DPRK to cease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alogue.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은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달에 9번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북한에 보상할 이유는 없다면서 자국민이 굶주리는데 수많은 돈을 군사시험에 전용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re's no reason for this council to reward them for 9 tests in one month.
한편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보기 원한다면 성의와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우려를 수용할 보다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법과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do want to see some new breakthrough, they should show more sincerity and flexibility.
장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북한 정권이 대화를 거부하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미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등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언론 성명 등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중국이 성명 초안을 베이징에 보내 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원의 패키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해야 할 엄격한 조치를 나열했는데 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북한 위협을 상정한 수정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이 최근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항을 담은 대중국 법안 수정안을 최근 세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4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중국 법안에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 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김 의원이 북한 관련 수정안은 새치기가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추진했던 수정안에 담긴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중국을 거론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런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과 정권의 핵 야망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등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조항은 또 중국과 중국 기업을 특정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제휴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과 중국 기업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중국에서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4명의 하원 의원이 경제와 기초연구, 사이버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색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조항이 하원 대중국 법안의 최종안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겸했다는 관측인데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미스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뤄진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를 주목하면서 기체와 재진입체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 어려운 탄도비행궤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며 적의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t looks from these photos or video shots that it exploded above the ground. And this is what you do.
이어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도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도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master that technology, that you are so precise.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공격은 탄두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핵탄두를 약 0.5km 상공에서 터뜨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촉발할 고공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전날 발사와 관련해 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 전투부의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 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발사 사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의 무인도 알섬을 향해 떨어지는 불기둥 형태의 미사일이 곧 둥근 형태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지대지 전술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로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5일 VOA에 KN-23형 미사일 시험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이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비행했는가라는 것이었으며 이런 비행은 기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But you know what really struck me about that KN-23 test was how shallow of an angle it was flown at.
다만 이날 발사를 공중 폭발 시험으로 단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때 폭발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이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Typically, one would detonate a nuclear weapon in an airburst mode above the ground. That just makes it much more.
또한 북한이 이 같은 차세대 전술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침공이 임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se systems, North Korea is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trike.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5일 이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 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또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one of the big concerns about, you know,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You know, there's a lot of ways you could use a nuclear weapon.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폭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기폭장치를 고도계와 연결시켜 특정 고도에서 폭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ou can time the warhead to detonate at any point when you want. There's no reason it has to detonate near the ground.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벌일 때마다 탄도미사일만 주목받고 규탄 대상이 된다며 기술 진전을 거듭하며 파괴력을 키우고 있는 순항미사일에도 같은 잣대와 유엔 차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순항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핵무기 탑재가 아직 어려울지 몰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결의에 순항 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 my view, the progress made in the development of cruise missile calls now an action from the UN.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생물학자 경제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의 한국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 3년 동안 역량이 크게 진전됐고 최근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미 일정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mportant now to take a serious look on this cruise missiles. When we look now last couple of years,
또한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운반용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면서 인접한 한국 방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n when we look the cruise missiles, you know whether they can carry a nuclear device. We really don't know.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화학 무기를 이미 탑재할 수 있게 됐다며 나는 수년 전 안보리가 북한 순항 미사일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already now for sure suitable to deliver chemical weapons. So which are also subject to the UN.
제프리 로이스 소장도 북한 순항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겠지만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상은 물론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the decision to omit cruise missiles was just sloppiness. Early on, I think a lot of people imagined.
루이스 소장은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결의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의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금지했어야 했으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둘 다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origin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ught to have prohibited
MTCR은 대량 살상무기 운반 시스템의 수출을 통제해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 카테고리 1은 탑재 중량 500kg,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운반 시스템을 통제합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완제품과 부분품, 기술 등의 이전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인데 2006년 7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순항미사일 개발 금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로이스 소장은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상상력의 실패라고 부르겠다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ut there was a what I would call a failure of imagination. So they did not anticipate that North Korea would develop these capabilities and therefore they didn't ban them. But
더 나아가 하이논의 특별 연구원은 이처럼 핵탄두 소형화가 절실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양상과 지난해 지속적으로 포착된 영변의 핵활동 정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1년 전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플루토늄은 훨씬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우라늄보다 유용해 이는 소형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y started the production of plutonium a year ago, almost a year ago. So I think that is the plutonium.
아울러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공정은 1년에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역량은 아니라면서도 여전히 골칫거리이고 그들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월에서 7월 기간 방사화학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뤄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재개는 북한의 대형 도발의 구실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신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합류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세모 교수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북한의 광범위한 미사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is is a North Korean bargaining strategy, which is very straightforward and something.
저는 이것이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죠.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는 것을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죠. 북한이 암묵적으로 위협하는 다음 단계는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확대된 모라토리엄을 협상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이모 교수님, 북한은 최근 성명에서 미국에게 적대적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So the North Korean term hostile policy is very elastic, so it has many different meanings.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은 아주 신축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특정 목적에 따라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경우 적대 정책은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의 국내 경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재 완화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또 제가 따로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철 교수님, 북한의 성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The North Koreans obviously want us to meet with them, meaning the Biden administration.
북한은 분명히 미국, 즉 바이든 행정부와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입니다. 다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이런 발사들은 단순히 대화 재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이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테 킴스와 이스칸데리를 모방한 이러한 미사일에 대한 시험은 분명히 한국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그러나 화성 12형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하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 영토 타격입니다. 저는 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 12형은 1단계 추진체 미사일입니다. 화성 12형의 추진체는 미국 서부와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의 1단계 추진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박 또는 협박 시도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백털 교수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다른 조치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인가요?
They are limited, but I think it's also important for us to note the sanctions that are in place.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제재의 집행이 문제였죠. 솔직히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행정부가 적절한 제재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김정은을 만난 이후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모든 압박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제재는 그대로지만 강력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실제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 개인들을 제재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제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이죠. 이건 마치 과거에 이란 제재를 위반한 독일의 도이치은행을 제재했을 때와 같습니다. 독일 정부를 제재하거나 벌금을 매긴 건 아니었습니다. 도이치은행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세이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agree that secondary sanctions can be an important tool. In the case of North Korea,
2차 제재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백톨 교수님이 말한 도이치은행 사례가 효과적일 수 있던 것은 도이치은행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고위 간부들의 이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회사들에겐 이전과 큰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문제는 정부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재 체제는 계속해서 아주 약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관계는 현재 나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게 효과적으로 제재를 단속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백털 교수님, 최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일본은 물론 호주도 참가하는 대규모 미국 공군 훈련인 코프 노스의 목적에 북한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을 지목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ou're correct that they don't typically, when I say they, I mean DOD or service-specific exercises.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특정 훈련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간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 방위를 돕는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을 향한 모든 미사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약 15년간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한국이 한국 내 인구 중심지와 군대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킬체인,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서울이나 대전, 인천 또는 부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군기지 하나조차 방어하지 못합니다. 단지 1960년대 미국과 구소련의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을 따르고 있을 뿐이죠. 서방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체계에 합류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세이모 교수님,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미한 연합훈련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Well, unfortunately, President Trump agreed to limit USROK major military.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군의 주요 군사훈련, 야전훈련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는 데 대한 동의의 일환이었죠. 저는 그런 거래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합법적인 미국과 한국의 국방협력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을 지은 건 좋지 않죠. 그런 합의가 나온 이후 미국과 한국은 주요 야전 훈련을 제한한 것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면 분명히 미국과 한국은 야전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꺼릴 것입니다. 북한에게 모라토리엄 파기 구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 제재 압박을 늘리라고 설득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규모 훈련을 연기하는 의향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말이죠.
세이모 교수님, 현 시점에서 미국의 다음 조치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So, you know, we've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sanctions enforcement.
우리는 제재 집행 강화와 미국과 동맹 간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안보 협력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큰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은 북한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향후 탄도미사일 시험에 제약을 걸면서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이 포함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합의를 추구할 의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대화 나누기를 거부하는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기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춘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 need to look at different ways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something that is not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백악관에서 전략 계획을 짜는 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북한의 확산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를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서도 염두에 둬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북한도 실제로 투명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올해는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과 브루스 백털 교수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튼 전 보좌관의 4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ere are the options we should be looking for really is to
볼튼 전 보좌관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중국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통일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 후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미군의 북중 국경 재배치나 북한 주민들의 중국행 등은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30여 년간 실패한 미북 간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또한 개발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다른 방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이 제공한 수동적이고 그렇게 암묵적이지 않은 지원이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 연료 등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이것이 없다면 북한 정권은 매우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장기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란 끝이 없는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제재 발표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제재를 받는 모든 국가들이 제재 회피 방안을 찾는다며 제재가 최대 압박의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차 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중 환물열차가 2년 만에 재개되자 북한의 환율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환율이 1월 말을 기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14일 1달러에 4,750원이었던 환율은 22일 5,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새 환율이 24%나 오른 겁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도 올랐습니다. 1위안에 640원이었던 환율이 22일에는 750원으로 올랐습니다. 17%가량 오른 겁니다. 쌀 가격도 소폭 올랐습니다. 12월에 킬로그램당 4,700원이었던 쌀 가격은 1월 28일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옥수수, 강냉이 가격은 킬로그램당 2,6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킬로그램에 7,500원에서 1월 말 만원으로 33%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물가가 오른 것은 북중 화물열차 재개에 따른 일종의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1월 17일 날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동 간의 철도 무역이 재개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저 중국이랑 무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중국 위안화 아니면 나라라 이걸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주들이 대규모로 사모으고
북한은 지난 1월 17일을 기해 북중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열차는 신유주를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의약품과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생필품과 건설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2년 만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이후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화물 열차 운행이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김정일 생일 8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을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에 주민들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오던 북한으로서는 과거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생필품 조달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월에서 4월이 민족 최대 경축기간입니다.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으로 이어집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그드파머스 소장은 4월 이후에는 돈주들과 무역 일꾼들이 참여하는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조금 돌아가야 뭐 그래도 김정은도 주민들 주머니에서 뭐 착취를 하든 빼앗아가든 할 건데 아마도 그래도 이제 4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다른 일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조충희 소장은 북중 화물 열차가 재개되면서 장마당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몇 번 열차 왔다 갔다 가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시장들이 활성화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재개됐고 앞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떠 있고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아직은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이시마 로지로 대표는 환율이 갑자기 오르자 북한 당국이 환전상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장 환율이 딱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당국에서는 많이 저 당황하고 있다고 우리 저 주재 협조자들이 한결같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동삼소를 통해서 인민반에 포치를 냈습니다. 그거는 암골의 외화상은 이거는 불법이다. 바로 좀 신고하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화물 열차 재개에 따른 무역 활성화가 북한 당국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장마당의 물자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 생명줄인 북중 무역이 끊기자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지 않자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중무역이 다시 재개될 경우 물자량과 물가 오름세는 진정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중 화물열차 운송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중 무역이 정상화될 경우 북한 당국이 추진해온 외화 사용 금지와 환율 통제는 계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 외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에 8,000원이었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4,000에서 5,000원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이어 액면가 5,000원인 돈표를 발행해 시중에 달러화와 위안화를 흡수하려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압적인 통제로 환율은 그런대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내내 북한의 원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4천에서 5천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북중무역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환율이 들썩이는 겁니다. 조충희 급하머스 소장은 북한 당국이 환율 오름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에도 외화 사용하면 이제 사용에 처한다고 포고문까지 만들었대는데 국외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화 사용을 방치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외화로 저축하고 외화를 사용하려는 지지주의들이 없건데 그게 그 정부의 통제를 해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경제를 살리려면 수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야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무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역액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재개됐지만 국경 봉쇄는 여전합니다. 북한 수뇌부가 언제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무역을 정상화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2도, 양덕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영하 11도, 낮 3도, 구성 아침 영하 12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21도, 낮 0도, 희천 아침 영하 14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낮 4도, 개성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사리원 아침 영하 9도, 낮 3도, 신계 아침 영하 11도, 낮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5도, 낮 5도, 장전 아침 영하 4도, 낮 4도, 평강 아침 영하 13도, 낮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7도, 낮 6도, 장진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4도, 청진 아침 영하 8도, 낮 2도, 김책 아침 영하 7도, 낮 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3도, 김영권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김도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신장 출신 위구르족 선수가 나선 데 대한 미국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지행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6일 성명을 내고 린다 토마스 그레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을 겨냥해 제기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단호히 반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20명이 9개 소수민족 출신이라며 위구르와 티베트인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김유거 이라무장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나선 것과 관련해 그는 중국 인민의 자랑이자 훌륭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 CNN 방송에 출연해 신장 출신의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선 것은 중국이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6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중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을 결집했고 동쪽 방면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 태세를 복용하고 또 안심시켰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외교적 딜도 제안했다며 그러나 다른 경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동맹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의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선 무드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전쟁을 피하길 바란다면서 무드를 위한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가시성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프랑스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해 공통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프랑스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15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멜버른에서 열리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 호주를 향합니다. 쿼드는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의 이번 호주 방문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영국, 호주 간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발족 이후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블링컨 장관의 호주 방문 일정을 공개하면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마리 스페인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수브라미니암 자이샹카의 인도 외무장관 등과 양자와 국제관계 우선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쿼드 장관회의 의제로 해양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증진과 인도태평양 내에 도발과 협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됩니다. 협상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은 7일 협상 재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측 협상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의 결심과 정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교관들도 앞서 지난달 28일 복원협상이 종료된 직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며 정치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우태성입니다. 6월 8일 금요일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